2018년에 들어오면서 구역 모임마다 성경 공부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2018년도 구역 모임의 성경 공부의 주제가 영광입니다. 영광으로 되어져 있고 아마 내년에도 한 해 쭉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말고 이번에 말고 그 전에만 해도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두 주로 했었는데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힘든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난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랬고 고요. 기억들 나시죠?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을 아예 하나님께 영광을이라고 하면서 그 영광에 관한 구역 성경 공부의 그 마치 중간 결론과도 같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늘은 초점이 그 찬양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신학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붙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쭉 해서 읽어보면 찬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찬양의 사람이에요. 여러 군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문구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 자체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성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러면서 영광에 관한 이야기라고 찬송을 베풀고 있어요. 에베소서 3장에 가도 그 찬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빌립보서 4장에 가서 특별히 4장 19절과 20절에 같은 보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있고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도 디모데전서 4장이라든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후서 4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성경 구절 하나를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많은 것이 있지만 이거 하나만 읽을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에게 나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 건져내 주셔서 결국에는 나를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런 찬송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저는 로마서 11장을 지금 선택을 했는데요. 이 로마서 11장은 특별히 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야기를 하면 오늘 33절까지 읽었으니까 9장 1절부터 11장 32절까지에 있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놓고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크게 놓고 보면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11장 32절까지에는 모든 인간들이 죄인들이었는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 받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3절에서 36절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찬송은 항상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타협하고 설득하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찬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고 있을까? 그 모습을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를 일단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36절을 결론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33절에서 35절까지를 조금은 길지만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인데 앞에 자막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지혜와 지식의 심오함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과 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풍성하심이 그냥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얕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깊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심오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탄을 하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부요함, 지식, 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간단간단하게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요함의 심오함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요함의 심오함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찔끔찔끔 주시지 않았고요.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에 감질나게 그냥 찔끔찔끔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도 깊게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서 2장 4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아 주시는 것이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넘치나니 은혜가 넘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죄인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죄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정공필이 있어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무리 가운데 제가 있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 로마서 10장에 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셔서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 풍성한데 그 죄인의 그룹 가운데에 유대인과 헬라인을 나누고 흑인과 백인을 나누고 아프리카 사람과 아시아 사람을 나누고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을 구분하고 건강한 사람과 병약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 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긍휼하심은 누구에게나 풍성하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즉 부요함을 하나님의 부요함이 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또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마치 허리케인 때문에 동부에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쩌면 저희 교단에서도 이제 연락이 올 거예요. 같이 구제헌금 하자고. 그러면서 같이 구제헌금을 할 거예요. 그때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도 저희가 구제헌금을 했는데 구제헌금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합니까? 아유 불쌍하네. 그리고선 돕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에 아유 불쌍하네 라고 하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라는 말을 먼저 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차별 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 풍성하게 주시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비유로 우리가 유명하고 잘 아는 그 비유 가운데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심판주의 모습으로 있지 않았어요. 아들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것이 도저히 난 자신 없어서 말 못하겠다. 나를 하나의 종으로 삼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주인의 모습으로 확 바뀌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아버지였어요. 그 아들, 돌아왔던 그 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받아주셨던 것처럼 죄인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차별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쏟아부어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까워하지를 않으세요. 우리는 때로는 구제하고 나서 아이 저 녀석이 이 돈 갖고 가서 또 마약을 하면 어떡하지? 라고 우리는 아까워해요. 또 술 사 먹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아까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말로다 형용 못하네. 또 3절에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라는데 2절인가?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그 바다에 먹물을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하는데 다 기록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부요하다, 즉 풍성한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심오함, 깊은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불쌍히 여겨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는 항상 목적이 있죠. 변함없는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긍휼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풍성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 절차, 그 계획과 절차까지도 그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있어서 깊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셨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지식, 즉 구원에 관한 지식과 지혜의 정점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지혜의 정점은 십자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눈으로 보면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저주받은 십자가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십자가고요. 헬라인의 눈으로 볼 때에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다음 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불완전한 그런 지혜가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었느냐? 십자가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방법 가운데 그 십자가를 놓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송아지 한 마리 올려놔도 되지 않나요? 양 한 마리 올려놔도 되지 않나요? 근데 그 방법에 십자가까지는 오케이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구를 올려놓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셨어요.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에 관한 일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요, 사역하실 이유도 없고요, 고난받을 이유도 없고요, 죽으셔야 될 만한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실 이유도 없어요. 다시 오실 이유도 없어요. 단 하나의 이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것을 누가 감히 알겠습니까? 감히 누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는 다 이해했다,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감히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3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이 구원의 과정,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계획과 이 과정까지도 아무도 몰랐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조금 조금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 마치 희미하게 있었던 거예요.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 가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즉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셨다.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셨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셨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부터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난 후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을 거예요. 편지를 쓰다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로마서를 쓰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쓰지 않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면 옆에서 대서하고 있었어요. 대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35절까지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한 다음에 자기 마음이 너무나도 벅차서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36절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36절에 이는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36절에 이는이라고 시작하는데 이 이는이 뭐예요? 왜냐하면이에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하나님의 지혜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깊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깊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완벽하게 구원의 일을 열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데,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때문에 되었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한마디로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For, from him, and through him, and to him are all things. 모든 것이 from him, 그에게로부터, through him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to him 그에게로. 사도 바울의 머리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사도 바울의 전부였어요. 그러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간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세 가지예요. 근원이시다, 보존해 주신다, 그리고 완성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이 사도 바울의 36절의 이야기는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근원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실제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부정 못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때도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난 다음에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하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시작, 그래서 알파예요.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말은 만물의 보존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으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만드시고 유지시키시고 계십니다. 만들어 놓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 간섭하고 유지하고 보존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창조받은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시고 우리들을 간섭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게 하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유지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려 주셔서 우리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변함없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Perseverance of Saints.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에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31절에서 39절인데 길지만 좀 줄여봤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대적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왜냐하면 만물의 보존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절대로 못 끊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해야 돼요. 만물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to him,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모든 것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세요.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고 계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종결도 마무리하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마무리예요.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었던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고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었던 이 온 우주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야기이고 이사야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조차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라는 이런 단어,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나오면 그거는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설교를 하다가 좀 중요한 이야기가 되면 이러죠. 저 한번 쳐다보세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실 때 많은 가르침을 주시다가 이제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시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look at me, behold, 나 좀 보세요. 내가 약속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이셨던 하나님, 만물을 성취하시고 만물을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완성을 할 때에는, 완성을 할 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던 최고의 목적이 그때는 확연하게 드러나야죠. 그게 뭐냐면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에서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이따가 저녁 오후 예배 때 야외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예배를 드리겠지만,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의 영광,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서 편지를 썼죠. 이때쯤 되었으면, 이때가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었을 때니까 자기가 분명히 로마로 가기는 갈 텐데, 그런데 점차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힘든 여정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아니,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책임져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마무리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으로 되어졌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 온 우주의 역사,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침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분이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